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쿠바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쿠바 외교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쿠바는 애초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쿠바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는 미 국무부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앞으로 45일 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지지 여부를 정하게 되며 만일 의회가 반대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과 최종 핵합의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를 이룰 능력이 있다며 그 같은 능력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의 최종 핵합의에 대해 미 의회가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이란과의 최종 핵합의안에 대해 30일간 검토하고 이란이 핵활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합의를 준수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90일마다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의회가 즉각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새벽 0시에 당과 군 주요 인사들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참배자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히 받들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해 천하제1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을 맹세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태양절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오늘 이라크 안바르주 일부 지역을 추가로 장악했다고 현지 주민과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ISIL은 오늘 새벽 안바르주 주도인 라마디에서 동쪽으로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알부가님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지난주 이라크군이 티크리트에 이어 이제 안바르주를 탈환하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한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ISIL에 맞서 싸우기 위한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 2억 5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추가 군사 지원 문제를 공식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 공습으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 최고 성직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는 지난 2006년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서 석방된 뒤 단체에 합류한 이브라힘 알 루바이 씨가 오늘 미군 무인기 공습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바이 씨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에서 우상적 존재이자 이론적 사상가로 추앙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바이 씨에게는 그동안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그의 사망 사실에 대해 공식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근 6년 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7%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7.3%에서 0.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실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완만하게 설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임금 연체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은 좀 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근로자 임금을 좀 체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외부 강연에 나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대부분 지방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연체될 경우 입주기업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하는 세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입주기업들에게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의 세칙을 2008년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입주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체료를 한 달로 환산하면 15%나 돼 한국의 통상 은행 이자보다 수십 배 높은 이율입니다. 2003년에 채택된 기존의 개성공단 노동규정에는 임금 체불에 대한 연체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15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은 좀 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근로자 임금을 좀 체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이 노동보수 세칙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료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입주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임금 지급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입주기업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3월분 임금 지급에 대한 연체료를 적용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기존 어떤 관리위와 총국 간에 어떤 그 합의된 임금 체계에 따라서 임금을 우리 정부는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업들이 그런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존 그 최저 노임을 기초로 노임을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임금 체불로 우리 정부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5.18% 인상한 74달러로 통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는 공식 지침을 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2차 접촉을 북한에 공식 제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북한과 러시아 간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2차 시범 운송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2차 시범 운송 물량은 1차 때인 4만 500톤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4만 톤으로 북한의 나진항을 거쳐 한국의 당진과 광양, 보령 등 3개 항구로 수송됩니다. 이번 운송을 위해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한 3개 기업과 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단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나진항 현지를 방문해 점검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을 철도로 운송한 뒤에 화물선을 이용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외부 강연에 나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핵과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주민에 대한 투자와 인권 보호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해나가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도 가능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15일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미한 동맹의 현 상황,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그러나 북한이 이런 조치를 외면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과 함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고 북한 정권은 주민복지와 안녕보다 무기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함께 비핵화 없이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북한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담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리퍼트 대사는 비핵화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우려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평가하고 미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해관계 증진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 관계는 전장의 공통 희생에서 시작됐고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굳건한 인적 관계야말로 두 나라 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사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 치유와 화해를 도모하는 발언이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이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훌륭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공개 외부 강연은 지난달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조찬 강연장에서 일어난 피습 사건으로 얼굴과 손목 등을 크게 다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미국 정부가 7년 전 명단에서 빠진 북한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테러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면 곧바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regularly review the available intelligence on Nor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the facts indicate that it should be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 직후 제기됐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논의의 진행 상황을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법적 기준 아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we'll take immediate action if credible evidence supports North Korea'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under the statutory criteria.
이 관계자는 미 의회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관련 요건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As a matter of law, in order for any country to be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the Secretary of State
어떤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국무장관이 해당 국가 정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소니 해킹 이후 줄곧 이 같은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승인하면서 명단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세 나라만 남게 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이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1월 부시 행정부에 의해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1월에는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재지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은 미국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이라고 에릭 로젠바흐 미 국방부 국토방어 국제안보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의 사이버 자문역을 겸하고 있는 로젠바흐 차관보는 어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해킹의 주범으로 거듭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젠바흐 차관보는 북한이 자신들이 못마땅해 하는 영화를 개봉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물리적 폭력을 예고한 데 이어 소니 영화사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량 국가인 북한과 이란의 사이버 공격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공격을 막는 게 다소 수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국방부가 민간 부문과 주방위군 사이버 요원들을 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직접 훈련시켜 에너지와 통신 등 미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 방어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직 신뢰하기 힘들다고 유력 군사 전문 잡지가 분석했습니다. 이 잡지는 또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북한 정권의 자멸을 야기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군사 컨설팅 업체인 IHS 산하 군사 전문 잡지인 IHS 제인스 인텔리전스 위클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IHS 제인스는 북한이 미 서부를 겨냥한 대포동과 화성 등 일부 장거리 미사일을 제한적으로 배치할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취약할 뿐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아직 시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관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동식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미군의 평가라고 말한 뒤 주목을 받았습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08 and shoot it at the homeland.
고트니 사령관과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이를 ICBM에 탑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IHS 제인스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역시 복수의 걸림돌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등 여러 기술적 사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데 북한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IH 제인스는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이런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현 북한 지도부의 즉각적인 제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오는 10월 한국 문경에서 제6회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이 11개 종목에 213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한국 문경에서 개막하는 제6회 세계 군인 체육대회. 전 세계 110개국 9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 신청을 한 가운데 북한 선수단도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15일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선수단이 이번 대회 11개 종목에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이황규 사무총장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에서 신청한 것은 11개 종목에 213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북한 응원단 입국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 측은 지금까지 북한이 이 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한 적은 없었다면서 만약 북한이 응원단 참가 통보를 해온다면 그에 맞춰 적절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대회 개최 두 달 전인 8월 1일 최종적으로 경기 참가 신청이 마감되며 그때 북한의 어떤 선수와 임원단이 한국에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이 지금까지 5차례 개최된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해 왔으며 역대 최고 성적은 종합 5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북한 전적은 5번 나왔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5위가 이제 최고 종합 성적 기준입니다. 5위가 최고 성적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위인가 15위 정도가 이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군사 종목에서 거의 2, 3위권 수준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어떤 통로로 이번 대회 참가 신청을 해왔냐는 질문엔 북한이 직접 한국에 알려온 것이 아니라 세계 군인체육대회 CISM 조직위원회에 참가 신청을 했으며 CISM이 문경대회 조직위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4회 인도 세계 군인체육대회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가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서 스포츠를 통해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번 대회가 각국 군인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가지 군사 종목을 포함해 24개 종목 경기가 펼쳐지는 제6회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실시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추첨에서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등과 함께 H조에 편성됐습니다. 북한이 최종 예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14일 말레이시아에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추첨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a very good evening and a warm welcome to the official draw for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1차 예선을 통과한 나라와 2차 예선에 자동으로 진출한 나라 등 모두 40개 나라를 5개 나라씩 8개 조로 나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각조 1위 8개 나라와 각조 2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나라 등 12개 나라가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도전하는 북한은 이날 조 추첨식에서 H조에 뽑혔습니다.
And the last country from pot 4 is DPR Korea. DPR Korea played in FIFA World Cup final.
이날 추첨을 맡은 아시아 축구 연맹 AFC의 신만길 경기국장은 북한이 H조에 배정됐다며 북한이 1966년과 2010년 두 차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속한 H조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바레인, 필리핀, 예멘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오는 6월 11일 예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같은 조에 속한 나라들과 각각 두 번씩 모두 8차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특히 최종 예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2011년 AFC 아시안컵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실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 대회에서 우즈베키스탄에 0-1로 패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때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조에 속했던 북한은 평양과 타슈켄트에서 각각 열린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0-1로 패했습니다. 지난 1966년 처음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북한은 44년 만에 처음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3차 예선에서 C조에서 2승 1무 3패로 조 3위에 그치며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은 쿠웨이트와 레바논,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G조에 편성됐습니다. 일본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캄보디아와 함께 2조에 그리고 중국은 카타르, 몰디브, 부탄, 홍콩과 함께 C조에 편성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올해 평양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65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아침 8시 반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제28회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관람자 여러분, 태양을 경수 마라톤 기지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드디어 김일성 경기장을 출발했습니다.
올해 마라톤 대회는 미국 AP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중국 신화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현지 취재를 통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회에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30여 개 나라에서 65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중 150명은 중국인이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평양 국제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 200명이 참가했었습니다. 올해 참가 규모는 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마라톤은 42km 풀코스, 21km 하프코스, 그리고 10km 코스가 있었고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발한 지 1시간 뒤에 북한인 전문 마라톤 선수 800명이 출발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도로를 달리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열띠게 응원했고 어린이들은 영어로 Welcome to Korea를 외쳤습니다. 조선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로이터 TV는 안녕하십니까를 외치며 북한 주민들과 손뼉을 맞추는 외국인 참가자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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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선수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 참가가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일본인 참가자인 오카차키 게니치 씨는 교도통신에 평양 주민들이 우리를 너무나 따뜻하게 반겨줬다며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대회 분위기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일본인들이 참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ro curiosissimo in questo posto di cui tutti parlano ma nessuno conosce, quindi ho deciso di venire unire il turismo.
이탈리아 출신으로 42km를 달린 엠마누엘 갈로치 씨는 APTN에 자신이 여행과 달리기 애호가라며 북한은 모두가 즐겨 이야기하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곳이라서 방문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출신으로 10km 마라톤에서 우승한 찰스 코볼드 씨는 영국 데일리메일 신문에 10km를 뛰었지만 100만 달러짜리 선수와 같은 기분이었다며 경기장에서 5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나를 응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코볼드 씨는 이번 경기가 축제와 같았다며 너무나 많은 북한 주민들과 손뼉을 맞춰서 팔이 아플 지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42km를 달린 뉴질랜드 출신 덩컨 에라스무스 씨는 데일리메일에 경기 분위기가 흥겹긴 했지만 곳곳에서 북한 군인들이 외국인들을 감시하는 눈길을 느꼈고 북한 관계자들은 사진 촬영을 금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평양 국제 마라톤에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 전에야 해제했고 올해는 외국인 마라톤 전문 선수들의 참가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Yeah, I think it's definitely successful. You know, the month's notice we've managed to get 280 people. That's nearly 700.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 여행사의 사라 데이비스 씨는 APTN에 한 달 기간 동안 280명의 외국인 참가자들을 모집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 여행사는 올해 여행 제한 조치가 없었더라면 500명 가까이 모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과 여러 나라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하는 교류를 가졌습니다. 민간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주최로 열린 행사 현장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And we will make a circle. Okay. So everybody will reach in the middle.
활기찬 분위기에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여기는 탈북민들과 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의 언어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 현장입니다.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위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의 담당자 역시 미국에서 온 앤드류 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분들하고 북한이 탈 주민들 같이 모이면서 같이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자기 문화와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북한이 탈 주민들은 외국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같이 모이면서 같이 문화를 나누면서 자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특히 외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그냥 김정은 정부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 북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나라 사람들과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어색하게 마련인데 외국인들과 탈북민들 처음 만나서 참 서먹서먹했습니다. 이 어색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넉 달에 걸쳐 이와 같은 자리를 연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색함을 푸는 데는 게임이나 놀이 활동만한 게 없습니다. 20명 정도의 외국인들과 탈북민 학생들이 만나 게임으로 어색함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뒤에는 나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활동을 했는데요. 3명, 4명, 5명이 서로 손을 엇갈리게 맞잡고 몸을 이용해서 매듭을 풀어 하나의 원을 만드는 게임을 했는데 어색했던 분위기가 손을 잡고 함께 무언가를 협동해서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화기애애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Sure. 시작!
이 손하고 이 손 뒤고 그러니까 이 손이랑
서로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서먹서먹하던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고요.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조금씩은 할 수 있고 또 통역도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말이 잘 안 될 땐 몸짓, 손짓, 눈빛으로도 다 통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식당이나 뭐 그런 맛집 찾으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Oh, recently I went to Mariah Carey's concert.
진짜?
응, 진짜로.
Wow.
In Seoul? In Seoul. I don't know. Probably last year, I guess. Last year, yeah.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7, 8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과 20대, 30대 탈북 학생들 20여 명 정도가 함께한 이번 행사. 조별로 대화를 나눈 뒤에는 각 주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좀 더 속 깊은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보고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온 유학생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진짜 개인 이야기를 잘 못하니까요. 좀 아이스 브레이크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가 어렸을 때 무슨 무엇을 본 거를 잘 안 말하지 않을까. 그 질문들 보면 어렸을 때 기억을 좀 말해줘요. 그리고 describe a member of your family. 그 가족에 신기한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 밥 먹을 때 더 즐겁게 시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서로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는 파티를 통해서 서로 간의 거리를 더 좁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친해지고 친구가 된다면 그 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북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친구 따라 같이 왔는데 와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대학생 아니고 그냥 지금 바리스타 다니고 오후에는 컴퓨터 하고 다니는데 그냥 영어를 배운다는 게 큰 기대감이 많아요. 외국인들 이렇게 막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만난다는 게 진짜 뜻깊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일단 편하게 해주세요. 다들 편하게 해주시고 저랑 저희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만나니까 좋죠, 기분. 열심히 노력해서 못한 것을 잘할 수 있게.
영어 대화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영어를 하면 자꾸 서심해지고 쑥스러워지니까.
아니, 저는 일단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대 잘 몰라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는지 그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고자 왔습니다. 일단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눈빛으로 일단 의사소통 시작해서 언어도 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어를 배우고 세계의 문화를 익히는 것, 탈북민들 뿐만 아닌데요. 외국인 참가자들도 이곳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갑니다.
저 영국에서 왔어요. 아마 얘기할 때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어렸을 때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어떻게 쌓는지.
정말 좋았어요. 제가 한국에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렇게 좋은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동지감도 느끼고
자원봉사 활동이나 그런 데 참가하게 되면 되게 즐거워요.
앞에 사람을 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Is it possible?
It is possible.
Okay.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지금까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난민을 위해서 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으로 바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쿠바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쿠바가 33년 만에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최종 승인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가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 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 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 의회는 45일 안에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을 검토한 뒤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45일로 정해진 의회 검토 기간이 끝나면 쿠바는 자동적으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공식 삭제됩니다.
쿠바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른 것이 언제였죠?
네, 33년 전인 지난 1982년입니다. 쿠바가 콜롬비아의 좌파 게릴라 단체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분리 독립운동 무장단체인 바스크 조국과 자유 소속의 테러범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습니다. 쿠바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국제금융체제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요. 국제기구 활동에도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쿠바는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쿠바의 호세피나 비달 외교부 미국 담당 국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쿠바 정부는 쿠바를 명단에서 삭제하는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달 국장은 쿠바가 당초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쿠바야말로 수백 건의 테러 행위로 3,478명이 목숨을 잃고 2,099명이 불구자가 된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쿠바는 앞으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쿠바는 크게 두 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재 해제에 따라서 쿠바가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쿠바 진출을 모색하게 돼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쿠바의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는 미국과 쿠바가 진행해온 국교 정상화 협상에서 최대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사관 개설 등 양국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하지만 쿠바에 대한 미국의 다른 제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가 양국 간의 이견과 미국 공화당의 반대 등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과 쿠바 관계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죠?
네, 지난해 말부터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1961년에 국교가 단절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대쿠바 봉쇄 정책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면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협상을 국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사안을 논의한 뒤에 주권을 존중하는 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 OAS죠. 이 정상회의에서 두 나라 정상이 역사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스트로 의장은 테러 지원국 해제를 국교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요청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락해서 정상회담 후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북한에 이어서 이번에 쿠바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이제 제외됐는데요. 이제 미국의 명단에 남은 나라는 몇 나라인가요?
네, 이제 명단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세 개 나라만 남게 됐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테러 세력과 헤즈볼라,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 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1984년부터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고요. 시리아는 1979년에 명단에 올랐는데 아사드 정권이 헤즈볼라 지원 등으로 레바논 내 분쟁을 조장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단은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 지원으로 1993년에 테러 지원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10월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졌지만 지난해 소니 영화사 해킹 문제 직후 미국 내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경제 소식 살펴보죠.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올해 1분기 국내 총 생산이 14조 677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7.3%보다 0.3%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아울러 분기별 성장률로는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여파로 6.6% 성장률을 기록한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데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과 수입 또한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잇따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단행했지만 큰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우려와는 달리 중국의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가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은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런 중국의 고성장 경제발전 시대는 지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초고속 성장 시대를 끝내고 중속 성장 시대로 접어드는 이른바 신창타이 시대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창타이는 새로운 정상적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뉴 노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저성장과 저소비, 저수익률 같은 현상이 새로운 표준이 된 상황을 말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창타이라는 말을 처음 꺼냈는데요. 지난해 5월 허난성을 방문했을 때 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신념을 갖고 신탕차이에 적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초월할 것이라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어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지난해 7.4%보다 0.6%포인트 떨어진 6.8%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인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올라간 7.5%로 내다봤는데요. IMF 예상대로 된다면 인도는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에서 중국을 앞서게 됩니다.
IMF가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네, IMF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인도는 경제 개혁과 기업 투자의 증가, 저유가 혜택 등이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IMF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열린 미국과 이라크 정상회담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 격퇴 작전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연합군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이 지난해 ISIL에 뺏겼던 영토의 4분의 1을 되찾았다고 자평하면서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네, 알 아바디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단기로는 물론 장기로도 ISIL을 완전히 격퇴하고 지역을 안정시키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이라크에서 ISIL에 대응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라크는 어떤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이라크는 무인기를 포함해서 상당한 규모의 무기 지원을 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이라크군이 지상에서 테러 집단과 맞서고 있으며 이들은 이라크뿐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난민을 위해서 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서 이라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가 언급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하나 살펴보죠.
네,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지중해가 난민의 무덤으로 바뀌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12일 리비아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 400여 명이 지중해 해상에서 전복 사고로 익사했다고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과 국제이주기구 IOM이 어제 밝혔습니다. 난민선은 리비아 해안을 떠난 지 하루도 안 돼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생존자들은 전복된 난민선에 550여 명 정도가 타고 있었으며 익사자들 가운데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최근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난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량 인명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만큼 대량 인명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여름이 다가오면서 50여만 명의 난민이 리비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엄청난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네, 대체로 시리아와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출신들인데요. 내전과 가난을 피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혼란이 극심한 리비아에서도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이 3,072명으로 2013년에 700명보다 크게 늘었다고 국제이주기구 IOM이 밝혔습니다. 2000년부터 계산을 해보면 2만 2천여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참 당장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리비아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북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에서도 난민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두드러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아침에 서쪽 지방에 비가 시작돼 낮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 북부 산간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2 내지 4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모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가 10도, 낮 최고는 14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7도, 최고 15도, 강계 최저 6도, 최고 12도, 해주 최저 9도, 최고 12도, 개성은 최저 9도, 최고 1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대부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흐리고 오후에 비 최저 5도 최고 10도 장진 오전 한때 비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6도입니다. 해산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비 또는 눈이 오고 최저 3도 최고 14도 원산 구름 많다 오후에 한때 비 최저 5도 최고 8도입니다. 선봉은 비가 내리고 최저 1도 최고는 5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핵 협상은 서방 주요 6개국과 하는 것이지 미국 의원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북부 라시트시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서방의 모든 제재가 일제히 해제되지 않으면 최종 핵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최종 핵 합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한 뒤 나온 것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이란 최종 핵 합의에 대해 30일간 검토 기간을 두고 대통령이 90일마다 이란의 합의 이행 상황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하 양원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이 법안은 또 만일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의회가 즉각 제재를 다시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쿠바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쿠바 외교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쿠바는 애초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쿠바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는 미 국무부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오늘 새벽 0시에 당과 군 주요 인사들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참배자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히 받들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해 천하 제1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을 맹세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태양절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오늘 이라크 안바르주 일부 지역을 추가로 장악했다고 현지 주민과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ISIL은 오늘 새벽 안바르주 주도인 라마디에서 동쪽으로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알부 가님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지난주 이라크군이 티크리트에 이어 이제 안바르주를 탈환하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한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ISIL에 맞서 싸우기 위한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 2억 5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추가 군사 지원 문제를 공식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 공습으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의 최고 성직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는 지난 2006년 쿠바 관타나모 미군 수용소에서 석방된 뒤 단체에 합류한 이브라힘 알 루바이 씨가 오늘 미군 무인기 공습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바이 씨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에서 우상적 존재이자 이론적 사상가로 추앙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바이 씨에게는 그동안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그의 사망 사실에 대해 공식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근 6년 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7%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7.3%에서 0.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실적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는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계속 진행 중인 경제구조 개혁 작업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